십자가와 그 사자. 개인적인 체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종이 가진 내적 체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역사의 비결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날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로 그의 마음속에 더 깊이 역사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 안에 십자가의 죽음을 갖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이 십자가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꺼이 죽음에 들어갔습니다. 죽은 사람들만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기서 죽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서의 죽음은 죄, 자아, 세상에 대한 죽음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죽음은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의해 나타난 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죄를 인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의 거룩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의 이러한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할 뿐 아니라 날마다 죄인들에 의해 반대당하고 죽음에 넣어지신 주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자아에 대한 죽음을 체험하고 거룩하게 되는 정도까지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십자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더 한층 십자가의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와 아담의 생명에 대하여 죽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생명을 가질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전진하여 십자가의 영을 우리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바로 그 생명으로 취합니다. 이것은 말없이 고난당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신 어린 양 주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매일의 생활 속에서 표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와 자아와 세상에 대해 못 박힌 것보다 더 깊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십자가가 되고 모든 것 속에서 십자가를 표현할 수 있기 위하여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에게 사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소극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끝내는 데 적용시켰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그의 생명으로 취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살아냈습니다. 날마다 그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동시에 날마다 그는 어린 양이신 주님의 생명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그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기꺼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음은 예수의 생명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을 그 안에 역사하게 했습니다. 역사할 수 있는 죽음은 살아있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그는 기꺼이 항상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귀에 거슬리는 말이나 강압적인 방식, 잔인한 핍박, 부당한 오해를 기꺼이 견뎠습니다. 그는 기꺼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그러한 환경 아래서 그는 그의 주님이 열두 영이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환경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나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십자가의 영 안에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정도로까지 예수의 살아있는 죽음, 십자가의 생명과 영으로 그 안에 역사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능력, 즉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사람의 손 아래서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안에서 십자가는 얼마나 깊이 역사했는지, 우리도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기꺼이 죽고자 하며 모든 반대와 고통의 환경 중에서 저항하지 않겠노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들로 십자가를 얻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 십자가로 먼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를 차지하게 해야 합니다. 극한 고난과 반대를 통해 십자가가 우리 생활 속으로 역사된 후에야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다른 이들의 생활 속에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십자가의 생명은 주님의 산상수훈의 실행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곳 고린도후서의 기록은 우리가 전파를 위해서만 있지 않고 주 예수의 생명의 표현을 위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 몸에서 주 예수의 생명을 흘러내보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때,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명성과 생각과 몸에 손실을 입을 때, 우리가 그러한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 골고다의 어린 양의 길을 표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생명을 흘러내보낼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종종 지름길을 택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생명을 표현하는 데에는 지름길이 없음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너희는 고린도인들과 모든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청중입니다. 주 예수의 죽음이 바울의 몸에 역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의 청중 안에 역사하게 할 수 있었으며 그들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주에인데 그것은 원어로 영적 생명, 가장 높은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려지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이나 사상이나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주님의 영적인 생명을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했으며 그들로 바울의 메시지의 목표에 이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가르침이 아닌 특별한 생명과 능력으로 그의 청중에 메말라 있는 마음에 들어간 것으로 그 결과 청중은 사실상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한 결과는 그러한 결과를 산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이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요컨대 바울처럼 십자가를 살지 않는 사람은 바울이 가진 결과를 갖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란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전파하는 방법. 우리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전했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영 안에서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으며 그의 전파에 있어서도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활로 십자가를 알렸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활 속에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선포했을 때 그는 말과 지혜의 탁월함이나 능숙한 지혜에 설득하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서 합당한 출구로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 영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전파하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태도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의 재능과 체험에 의하면 바울은 분명히 설득력 있는 말과 총명한 이론으로 십자가의 이론을 조리 있게 표명할 수 있었으며 그의 청중의 주의를 사로잡아 그들로 그가 말해낸 것을 이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참담한 십자가를 아주 흥미있게 들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적절한 예들과 간단한 말을 사용하여 십자가의 비밀을 설명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하여 십자가의 철학을 설명하며 십자가에 대신하는 죽음과 함께하는 죽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백히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진리를 십자가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전파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겸손하고 낮고 어리석고 천한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그것을 알리는 것은 십자가의 영과 반대될 것이며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그의 천연적인 재능을 버리고 십자가의 영과 태도로 십자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우리 자신의 천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다 많이 가진 반면 다른 이들은 보다 적게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체험을 통과한 후 우리는 새롭게 체험한 십자가를 알리기 위해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청중이 우리가 본 것을 볼 수 있기를 얼마나 관심하는지 또는 우리가 체험한 것과 동일한 체험을 얻을 수 있기를 얼마나 관심하는지 그러나 청중은 얼마나 차갑고 냉담한지 그들은 우리를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한 것이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것이며 우리의 천연적인 뛰어난 은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으며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뿐 아니라 우리 일 속에서도 십자가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곳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의 천연적인 힘이 해롭지 않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천연적인 힘을 끌어낼 수 없는지 기이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힘을 끌어냄으로써 이루어진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영 안에 성령의 견고한 역사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서야 우리는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은사로는 부족하며 우리가 더 큰 능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들 자신의 자아의 힘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체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체험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은사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그들은 부지런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들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깨달음이 그들을 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능변, 논리, 사상이나 비유들이 다른 이들을 감동시킬 것이라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들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능하게 되는 것이며 나약하게 되는 것이며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생명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또한 주님의 일에서도 십자가의 영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여겨야 하며 항상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두렵고 떠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신뢰함으로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만이 성령과 그분의 능력을 기꺼이 신뢰하며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들에 대해 조그마한 신뢰라도 가질 때마다 우리는 그 영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랬을 때 그는 십자가의 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조금도 자기를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구조를 십자가의 방식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 영의 나타남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영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말함 이면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혹적일지라도 우리의 말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이룰 수 있기를. 복음 전파자에게 열매 있음과 열매 없음의 차이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두 명의 복음 전파자가 동일한 말과 표현으로 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중 한 사람을 사용하여 많은 열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가 말할 때 영적이고 성경적일 수 있으며 그의 청중 또한 그에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으나 그의 말로부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열매도 없습니다. 이런 차이의 이면에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 관찰에 의하면 한 사람은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며 체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의 상상 속에 머무를 뿐입니다. 상상만 하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영으로 그들의 체험을 선포한다면 성령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창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잘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견고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다면 성령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우리의 복음 전파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과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분의 생명을 가져오는 우리 안의 십자가의 깊은 역사입니다. 비록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천연적인 은사를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열매 맺음의 근원이 아닙니다. 천연적인 생명을 통해 행해진 그러한 일들은 대부분 공허한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생명을 신뢰하는 것과 초자연적인 생명을 신뢰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열매 맺음의 원칙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전에 밀알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야말로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좁은 길입니다. 죽음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권위를 가질 수 있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하며 먼저 십자가의 체험을 가져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골고다를 건너뛰어 오순절에 이르려 합니다. 우리를 못 박는 십자가가 없이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천연적인 것을 벗겨내는 십자가가 없이는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한 우리의 일에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의 본성 또한 우리가 전에 말한 것, 우리 일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입증해 줍니다. 밀알이 죽을 때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분배해 줍니다. 이 모든 다른 밀알들은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소유한 생명은 하나의 죽은 밀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공허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 생명에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로부터 해방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기에서 이 밀알로부터 산출된 열매는 여러 배가 됩니다. 그것은 많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에 제한되어 있을 때 우리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한두 사람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밀알처럼 죽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마다 심지어 우리가 몇 마디 말을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고 양육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서 생명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원문에서는 생명에 해당하는 여러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혼생명과 천연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 생명과 특별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의 혼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그의 혼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의 영적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구절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묻힌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혼생명이 죽음에 넣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것들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혼생명을 죽음에 넣는지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혼생명은 바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 혼생명을 인하여 살 수 있습니다. 혼생명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사는 기관입니다. 사람이 본래 소유한 모든 것, 곧 그의 의지, 능력, 감정 및 생각과 같은 것은 모두 혼의 부분들입니다. 천연적인 생명이 소유한 모든 것은 우리 혼생명의 부산물입니다. 우리의 지성, 사상, 능변, 감정 및 능력들은 모두 우리 혼생명에 속합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혼생명의 어떤 부분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거듭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생명을 발전시키며 그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들과 일하는 능력은 영적인 생명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의 의도는 우리의 혼생명을 죽음에 두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 일의 능력은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혼생명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능변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들 중 한 가지는 우리가 전파할 때 사용하는 능력인데 그것은 우리 혼생명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능력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매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에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적용하는 법을 모릅니다. 많은 때 우리는 혼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을 대신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천연적인 능력을 끌어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종종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 몸의 모든 천연적인 능력이 고갈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수준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이 육신의 힘에 나약함을 느낄 때마다 그들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단정해버립니다. 더 진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나약함 중에서도 계속 나아갈 것이며 주님의 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힘을 죽이는 길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힘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힘으로 충만할 때에도 우리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천연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믿는 이들의 일이 그들이 아주 열심히 있고 진지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혼란에 머무르고 있음을 슬프게 여깁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영적인 영역을 만지지 못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과 혼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영 안에서와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우리 체험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나약함을 돌보기 위하여 우리는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참된 영적인 의미와 체험 안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길을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앙망할 뿐입니다. 혼에 속한 역사의 특징에는 주로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혼의 능력이고 둘째는 감정이며 셋째는 생각입니다. 천연적인 능력. 우리의 천연적인 재능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언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다 많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연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 아주 유창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의 논점은 항상 아주 합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분석적이어서 어떤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체가 아주 강하여 조금도 쉬지 않고 주야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유능하여 사물을 관리하는데 아주 능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천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은 종종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들을 사용하시는 기회를 틈타 그의 모든 천연적인 능력들을 신뢰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한 사람이 의사소통에는 둔하나 사물을 관리하는 데는 유능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으나 사물을 관리하는 데는 무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둘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맡기신다면 첫 번째 사람은 말의 둔함으로 분명 그는 완전히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아주 유창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비록 그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 사람만큼 필사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주님이 그들 두 사람에게 사물을 관리하도록 맡기신다면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만큼 필사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은 우리 혼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 얼마나 많이 자신 안에 확신을 두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혼의 능력을 의지하는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너무 많은 일들이 혼의 능력을 통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감정. 어떤 감정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다른 감정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인합니다. 때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들이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흥분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또는 그들을 양육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은 대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의 동기가 우리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은 빛과 기쁨으로 충만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불이 안에서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실제적이 됩니다. 우리 혼이 이렇게 흥분될 때 감정의 느낌은 고도로 달아오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위해 일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 마음은 금방이라도 흘러넘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거의 자신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말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특별한 빛으로 충만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쉴 새 없이 말해 됩니다. 그러한 일은 감정으로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속에 이러한 불을 느낄 때에만 그리고 그들 자신이 3층 천에 있는 것처럼 이끌려져 있을 때에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뛰어난 기쁨을 거두어 가실 때 그런 사람들은 몇 톤의 무게가 그들 어깨 위를 눌러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때로 그들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전혀 감정의 느낌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더 이상 전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안의 메마름과 차가움을 느낍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일하려고 해도 전혀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전적으로 그들의 내적인 느낌에 의해 통제됩니다. 합당한 느낌이 함께할 때 그들은 독수리처럼 창공을 솟아오릅니다. 합당한 느낌이 사라져버리면 그들은 망설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절합니다. 느낌과 자극과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혼생명의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느낌과 자극과 감정에 의해 일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그들의 혼생명의 능력에 의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이러한 것들을 죽음에 넘기지 못했으며 영 안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생각. 우리의 일은 종종 우리의 생각에 의해 영향받고 통제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때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빗나갑니다. 생각을 따라 나가는 것과 생각에 자신의 행동에 근거를 두는 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는 열심히 우리 생각을 훈련하여 개요, 단락 구분, 해설, 의미, 예등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설교는 너무나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어떤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생각에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주 스스로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일에 관련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을 혹은 우리의 오래된 설교나 오래된 주의들을 다른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생각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참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들이 여전히 생각의 일들이라는 사실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진리를 체험했을 수도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진리의 지식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에 체험한 진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기 시작하나 이것은 생각의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억은 모두 우리 혼의 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기억을 신뢰하는 것은 혼생명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천연적인 생명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은 혼의 일의 주된 항목들입니다. 그러한 혼의 일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을 전혀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신뢰함으로 이러한 혼의 일을 이겨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혼생명이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는 천연적인 능력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사랑하고 우리 생각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혼생명을 미워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영적 생명의 능력을 잃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이 깊이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양육한 혼생명을 십자가로 넘겨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죽어야 하며 천연적인 능력들과 느낌들과 생각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이러한 것들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미워합니다. 일에 있어서 우리는 천연적인 능력이 있든 없든 염려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든 없든 염려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더 나아가 그러한 천연적인 생명의 능력에 대해 직접적인 미움을 배양시키며 기꺼이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 혼생명을 미화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체험적으로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십자가를 전하는 길. 우리의 실행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부담을 주실 때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을 의지하려는 내지 않은 어떤 갈망도 거듭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제쳐두고 우리 자신의 느낌을 주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혀 느낌이 없을 때에라도 혹은 우리 감정이 얼음처럼 차가운 때에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우리 감정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이 차든지 뜨겁든지 관계없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십자가가 더 깊은 역사를 하시기를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영을 강화시켜달라고 구할 수 있으며 십자가로 우리 혼에 치명타를 가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실 것이며 우리의 차가운 감정을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 머리에서나 생각으로부터 찾아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전한 것이 단지 우리의 옛 체험을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신선하게 마주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가 전에 알아왔던 가르침들에 신선하게 빛비추어 주시고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 영에 신선하게 영향을 미치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이런 식으로 성령은 우리가 전한 것을 능력으로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말씀이 우리 영에 신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전파에 앞서 주님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메시지로 몇 분 이내에 우리 영에 인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 영은 주님께 매우 열려 있어야 하고 보통 때에도 그분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요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패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뒤로 물러간 성도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구할 때 그는 그의 기억력을 사용하여 이전의 체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그와 함께 일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기억을 사용하여 행한 모든 일은 다소 뒤로 물러간 믿는 이들의 전파와 같습니다. 많은 때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가 성취한 일은 힘의 낭비일 뿐입니다.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만 이룰 수 있을 뿐 그들의 영은 움직일 수 없으며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낡은 체험들이 결코 우리로 신선한 일을 하도록 장비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낡은 체험들을 우리 영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더욱이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수십 년 전에 구원받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가며 일한다면 우리 메시지는 너무 낡고 식상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죄의 악을 신선하게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신선하게 맛보고 죄인들이 그분께 오기 원하는 그분의 강한 갈망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감할 때에만 우리는 사람들 앞에 십자가를 생생하게 제시할 수 있고 사람들로 믿을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열심으로 다른 이들을 설득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내 굳어져서 스스로 차갑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전하고 있는 동안 우리 마음이 그 고난에 의해 조금도 만져지지 않고 조금도 녹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영을 통해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과 메시지를 쏟아 부으시도록 하여 우리가 전한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먼저 우리 영 안에 주입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천연적인 능력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분의 메시지가 청중들의 영뿐 아니라 우리 영에 인상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먼저 예언의 부담을 받았고 그 다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에 있는 몸모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는 구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매번 우리는 먼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부담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부담을 우리 영 안에서 짊어져야 하며 우리 일이 끝날 때까지 이 부담이 감소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일이 감정과 천연적인 재능들과 생각에 속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러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레미야의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부주의하게 또는 어리석게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부득불 말해야만 할 정도로 그분의 말씀이 먼저 우리 영 안에서 불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혼 생명과 그 힘을 기꺼이 죽음에 넣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영 안에 주님의 신선한 말씀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부흥시키며 십자가를 선포하는 데 주님께 사용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죽음에 넣어질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기꺼이 우리 혼 생명을 죽음에 넣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며 우리에게서 나온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천연적인 힘을 미워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말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다른 이들의 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복음 전파자로 우리 편에서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패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왜 실패합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탄의 억압과 공격. 사탄은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다면 그는 분명 많은 반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자들에 대해 자주 잇따른 공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의 사자들을 알게 하거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말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는 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들로 영 안에서 낙담하게 하고 자유를 잃게 하며 그들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때로 환경 속에서 오해와 반대와 핍박을 일으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낙심시켜 집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나쁜 날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집회에서 갑작스런 방해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는 동물의 소리나 아이의 울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로 그는 집회의 분위기 속에서 역사하여 그것을 무겁게 하고 질식시키며 졸음이나 어두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전파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아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대적, 그러한 반대에 처해 있으므로 십자가의 승리를 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성취하심은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사탄에 대한 심판도 선포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사탄이 패배한 곳입니다. 사탄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은 어디에서 멸해집니까? 그 분명한 대답은 십자가에서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 예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어디에서 이렇게 됩니까? 당연히 그 또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우리는 사탄이 이미 패배한 원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더 이상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는 우리에 대해 더 이상 승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승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패배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보기 전에든 본 후에든 십자가의 승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음성을 다해 그리스도의 승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원수는 소멸되었습니다. 골고다는 승리를 뜻합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제는 승리를 얻으시리라는 것을 우리 영 안에서 확신할 때까지 계속 이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근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귀의 모든 역사를 패배시켜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집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 아래 들지 않고 그 대신 그를 이길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내가 남부복권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사탄은 여러 차례 나를 억압하고 공격하려고 왔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십자가의 근거 위에 서야 한다는 것과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영이 커다란 억압을 느꼈으며 나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1000톤의 무게가 내 심장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차례 집회소에 들어가면 나는 분위기가 오염되었다는 것과 마귀가 바쁘게 역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아래서 나는 많이 기도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원수를 경멸하며 더 이상 그가 역사할 수 없음과 그가 실패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린 순간 나는 참된 해방을 느꼈으며 집회소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는 승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와 능력과 공격에 반대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여러 방면의 승리를 적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반대와 혼란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골고다에서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자마자 원수는 패배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십자가와 하나라면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의 생활과 일들에서 더 깊이 역사하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의 승리를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들인 우리로 당신의 흠없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